오늘은 욥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에 이어서 엘리후의 변론이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자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욥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리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이나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우레소리를 통해서 이 우레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 우레소리로 인하여 떨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거처에서 나오는 장관이며 신비스러운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번개를 전 지구에 걸친 빛의 비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을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며 눈과 적은 비 그리고 큰 비를 내리게 하시며 이러한 폭우와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의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 사람들의 손을 봉하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을 묶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현상의 목적은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심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과 비를 땅에 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하자는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 이 모든 것을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폭풍우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며 추위의 창고에서는 북풍을 타고 오며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을 얼게 하시며 물의 넓이를 줄게 하시며 습도를 조절하시고 번개와 구름을 흩으심으로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시는데 하늘의 구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결과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현상들에 대한 엘리후의 해석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정된 경로를 따라 이 배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우주를 인도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자연현상들을 조종하셔서 인간들에게 긍휼과 때로는 저주를 내리시는 도구로 활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환경들과 자연재해들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은 한결같이 악인이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핍박받고 있는 모습이 현실이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악인이 아니다라고 논지를 펼쳐왔습니다.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오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며 여러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욥을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오는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자세히 듣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오묘하신 통치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깨달으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엘리오는 자신의 말을 다 했고 이제 남은 일이 있다라면 욥이 그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엘리오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도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할 말이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자연현상들을 네가 설명할 수 있냐? 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왜 우박이 떨어지고 왜 하늘에 태양이 비추고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현재의 결과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오는 전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에 행하시는 이러한 일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법정에 하나님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날려가고 감추었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는 장면에서 엘리오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인간의 가변적인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1980년대 해외를 나가게 되시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항에서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해주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니셨을 때예요. 사업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공항에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니까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공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오늘 오지 마십시오. 전화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껴져 있는 것이죠. 여전히 눈이 많이 내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공항에 가셨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했더니요. 여전히 먹구름이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이제 그 먹구름 위를 딱 올라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태고 쪽부터 있었던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현상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간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구름 위를 못 보는 것이죠. 태고 쪽의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인간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가치관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오는 사람들은 현상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오는 자신의 고난이 무고하고 무익하다라고 판단하는 욥에게 고난의 유익이 인간의 한계 아래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무고한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신앙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며 무고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오는 고난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또한 고난이 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대조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능력을 의지하지 말며 자만심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틀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모든 경우에 적용시키는 일반화의 원칙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엘리오는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엘리오의 논지들은 일반적인 진리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욥의 친구들과 같이 엘리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지식들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괴롭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시지만 믿음의 성도에 응답하시고 간구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불평불만의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시죠. 엘리오가 이해한 자연계시들은 대단히 훌륭한 깨달음이며 자연 이런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고 엘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해보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또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엘리오의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엘리오의 모습들, 또 욥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잘 대입해 보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